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에게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가 함께 듣고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헤아려 알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셨사오니 이 시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감각을 단련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찌르는 데까지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주는 위로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자기 의를 찾아 구하게 되고 자기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남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지켜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첫 언약을 가리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용도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할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은 일에도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힘으로 생명에 이르라고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반신불수가 아닌 전신불수의 상태에 있어서 마치 이 중풍병자처럼 발가락 하나도 자기 힘과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인간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은 것이 되고 말까요? 당신이 지금 일어나서 100m를 11초 때 주파하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놀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인생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담 안에 부패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요구 자체는 매우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명령에 반응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 그랬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가 철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이 말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명하지 아니한 세부 규례까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그것으로는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오르려 가는 것은 마치 갈대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에서 약속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성취되었으므로 바다나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걸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인데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뭐 성지 순례 그러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 순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가면 좋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높은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사닥다리 환상, 그 환상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 앞자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의 무게가 실린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신앙의 내적 내용이라고 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는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죠. 둘째는 공로적인 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죠. 셋째는 도구적인 원인으로서 믿음입니다. 이 중에 효율적인 원인인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적인 원인인 믿음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구적인 원인인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적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고 말하고 진술하고 뭐 성경 신학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아무리 잘 진술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자기 영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잘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물 한 모금 마시 못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였고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미 인용을 한번 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무슨 말씀입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변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부끄러움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강력한 지지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특정 사람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죠? 이 믿음 하나로 다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인종이나 성, 문화 차별이 다 철폐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 서구 개혁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백인들이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죠? 흑인들도 한두 명 섞여 있으면 좋은데 증언에 의하면 신학생들 중에는 흑인이 있지만 개혁교회 성도들은 100% 다 백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13절에서 이제 구약 선지서 중에 또 한 구절을 인용했죠.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장 28절을 보시면 그 앞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육체라는 말입니다. 이 육체는 당연히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넓게는 숨을 쉬는 생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좁게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타난가 하면 늙으니 젊으니 남종과 여종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2장 32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은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남자건 여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배웠건 못 배웠건 관계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자,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강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능력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호소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른 어떤 존재가 죽을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간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까? 평소 믿고 신뢰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법이지요.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단지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로 일들을 알며 그런 은혜의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들을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13절 이하에서 어찌라고 하는 음음 부사를 사용하는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네 문장을 순서를 거꾸로 하면 먼저 믿음은 보내심을 받는 데서 출발을 하고 전파하여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야 되고 보내신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 들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도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갑자기 왜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몰랐는가? 구약 예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언급한 바대로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덮어져서 율법과 선지자와 지혜서가 증가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들이 구약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구약을 줄줄 외우고 다녔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고 말았을까요? 제가 설교 초대 언급했던 그 내용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 믿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어떻게 신구약 성경이 서로 모자이크 시스템처럼 꽉 짜여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세밀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질문 형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왜 그런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요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배하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요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번제물을 다 불사르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는가 하면 듣는 일이 선행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죠? 들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들으면 속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발동되었기 때문이죠. 잘못된 경우이긴 하지만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듣고 믿기 위해서는 들을 만한 또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죠.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데 뭘 믿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소식을 듣습니까? 방송이나 신문으로, 특별히 요즘에는 핸드폰 문자로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와 같은 전달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광장, 도시 광장이나 장터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이 포고자죠. 어떤 사실을 크게 소리를 쳐서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해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곡식을 타러 오라는 그런 말이 전해졌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굿뉴스가 있어도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전하지 않고 또 전해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요즘에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기 어려운데, 뭐 한 80년대 그때 필리핀 이런 데 보니까 동굴에 어떤 사람이 발견되었는가, 전쟁이 끝났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니까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동굴에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설교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이름들을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되게 온도우드는 아시죠? 아펜셀러는 알고 계십니까? 유진벨, 윌리엄 레이놀즈, 또 윌리엄 린튼. 여러분들이 대전이나 또 전라도 지역을 가보세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도 몇 살 때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무수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만약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조 대원이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래도 복음을 아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긴 하지만 교회가 이 정도로 서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나라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구원자를 보내는 일은 참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성부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겠고, 흔히 미시오 데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한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어떤 한 분야에서 뚜렷한 연구 업적을 드러내어 요즘에 뭐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9%를 먹여 살린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인간의 죄상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전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요즘에 반도체 호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반도체가 아무리 호황이랄지라도 반도체 칩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삽니다. 이러면서 먹는 게 참 중요한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쌓아놔도 사람은 죽습니다. 연대 주신 어르신들을 보세요. 나중에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연하대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소식 들으셨죠.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해를 한 학생의 부모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대우조선 파업 문제, 환경오염 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 노사 문제, 에너지 고갈 문제, 이념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상존합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법과 제도로 되나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부패했는데 법과 제도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바탕 위에 기독교적 가치 체계가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도록 해야 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보내는 일도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역사 그 연쇄 반응이 결국은 교회를 만들어내었고 이런 한국 사회도 지금까지 서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단 숯불로 입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주의 목소리를 들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정결케 되는 은혜, 죄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밭도 사야 되고 또 처자도 먹여 살려야 되고 등등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과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냥 그것도 주일 낮에 한번 딱 한번 예배합니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헛된 일에 시간을 드립니까? 요즘 아이들 보세요. 전부 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리에서나 전철에서나 집에서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도 잘 못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은 황폐해 있고 그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옳고 건강하고 바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었다. 나는 내 부모를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내 부모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부의 사랑을 아는 구주 예수가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과 골짜기로 고을들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왜 힘을 잘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나 믿으라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가만 살펴보시면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고 빛으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일상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의해서 보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칠에 불과해요. 복음의 광채를 더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매사에 불성실하고 수다나 떨고 남에 대한 비방과 외설적인 농담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항상 편법과 술술을 사용한 일에 능하다면 그리고 항상 뭔가 부족한 자처럼 주려고 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히죠. 아, 그 사람이 장로였냐고. 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고. 와,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광채를 더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거지가 단정해야 됩니다. 식사하러 가서도 공적 자리에 가서도 딱 보면 아, 참 삶이 정돈되어 있구나. 아이들은 길이길이 막 왔다 갔다 그냥 상위로 막 타고 넘고 올라다니고 뒤로 그냥 자빠져서 앵앵거리고 아빠는 아이 어르고 엄마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밥만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저렇게 가정이 저렇게 세워져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때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앞집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므로 사는 교회 여러분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경건을 표현하려면 경건이 있어야죠. 없는 걸 어떻게 드러내요?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경건을 드러내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 말을 할 때도 서로 이렇게 막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십시오. 까칠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소금치듯이 하고 덕을 끼치는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주의 깊게 전해 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 교회가 여기 있나요? 교회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은 모임이죠, 모임.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사야 문맥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들은 본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본문 15절에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고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 복음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그리스도 없는 좋은 소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어떤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억압받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적인 탈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바로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면 발에 먼지가 묻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문제를 털어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 발이 어떻게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체 기관 중에 제일 하대를 받는 기관이 아마 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요. 발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0여 년 전에 갓피플인가? 거기서 맨발 할아버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김포 지역의 대지주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소장농들한테 그냥 다 무료로 나눠줘 버렸어요. 싹 다 그냥.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발이 눈으로 볼 때는 더럽지요. 굳은 살이 베긴 발이요. 또 오물이 묻은 보기에 혐오스러운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함께 저희와 함께 예배했다가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몇 분들이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분들의 삶의 흔적과 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아마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겠죠. 아, 그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느냐. 그분의 삶의 행적이 어땠는가. 아마 평가할 겁니다. 그럴 때 참 그분은 복음의 영광을 드높였던 사람이야.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을 했던 분이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이런 평가를 듣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개입하는 곳곳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합당한 삶을 풍성히 드러내어서 복되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평가를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아니하셨던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로 다 담당시키심으로 그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일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영혼은 사는 영혼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큰 구원이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답게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보험에 합당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종들, 말씀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복음의 광채를 더하는 일들을 우리의 선풍과 말을 통해서 나타내어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복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